오늘부터 해서 3일 동안은 제가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연속해서 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특별히 그 메시지에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3절, 처음 그 13절에 보면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장소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한 구절도 한 단어도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왔던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이스라엘 두번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가서 이 지역을 갔었거든요. 여기에 갔다가 제가 완전히 기존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은 광야, 메마른 사막, 이런 걸 연상을 했어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갔더니요, 완전히 그것과는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정말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여러분, 헐몬산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어요. 이 헐몬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그 눈이 녹아서 물줄기가 형성이 되면 이게 무엇을 만드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 호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요단강으로 쭉 끼고 내려오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 바다까지 이 모든 근원이 예, 헐몬산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줄기를 끼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딱 맞아요. 굉장히 비옥하고요, 넓은 평야가 쫙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열매 중에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포도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답니다. 감람이나 예, 이런 것들은 바로 이곳에서 다 예, 나오는 것들이죠. 여러분, 비옥한 땅, 이 땅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왜이 지역이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은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분봉왕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제 주일날 제가 그 누가복음 3장 말씀에 그 다섯 명의 그 분봉 네 명의 분봉왕의 이름을 그 말씀드린 거 기억납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죠. 예, 바로 그 빌립이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이사라가 누구예요? 예, 영어로는 시저. 네. 황제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이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이 비옥한 땅을 나를 파송한 황제에게 바칩니다라는 의미로 이 지명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내가 나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신 당신께 이 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들이 풍족한 땅이었어요. 온갖 부와 권력이 집중된 곳.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속의 도시로 몰려들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세속의 문화의 한가운데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도시. 여러분, 여기에는 또한 각 지역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신당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아주 큰 신당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너무나도 예, 흡사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예수님께서 예,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을 이렇게 보면요, 굳이 예수님이 채 북단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도시로 간 겁니다. 그냥 이 도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왜입니까? 예, 그 땅에 있는, 그 부정한 땅에 있는 여인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신 이유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곳을 간 거예요. 자, 이 황제의 도시, 이 우상의 도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신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를 이토록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그 시대를 깨웠던 탁월한 영적인 리더였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쓰임받았던 아주 중요한 영적 리더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영적인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이렉트로 이제 질문을 던지세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많은 사람들, 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나를 영적 리더 정도, 탁월한 영적인 선지자로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바로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의 고백 이면에 있었던 그 사람의 동기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여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백은 한 영혼이, 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세속의 문명 가운데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예수님을 영적인 제자로, 영적인 선지자로 봤던 그 무리들, 마지막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땅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람들처럼 황제의 도시 안에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들의 인생과 성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죽어있는 상태죠.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인생의 끝은 인간적 성공이에요. 그 삶의 끝이 얼마나 황망한지, 그 길의 마지막 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고 이 세속의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던 사람들이죠. 무리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육신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복음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나의 배우자는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녀들, 모든 권속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에 나온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세속의 문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영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의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 이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해요. 이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의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건 그리스도 헬라어고 이건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게 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왕과 예,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기름을 부어서 세우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길 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인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다윗과 같이 올리브 기름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너희들의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의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은,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 당신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지금 주도해 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한날 한날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자정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첫 주일 때 드린 말씀이 있죠. 저는 허투루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이 교회에 대한 설계 도면을 이미 다 그리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이미 다 그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설계 도면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 동부사랑의 교회를 한날 한날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통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 천, 나라국.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하늘나라, 저 천,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해합니다. 예,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천국의 개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예,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 이 세상을 뚝뚝 떠나서 좋은 데로 간다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이 어려운 슬픔 많은 눈물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자정하시면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세요.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해 주시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죄는 하나님이라는 관계에서 벗나가 있는 이 상태예요.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중보의 역할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잇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그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입니까? 그 기도도 결국은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매일마다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고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매일마다 깨우고 있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일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라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제사장과 왕이 되세요. 선지자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너희들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로서 왕권을 행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그 영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그 왕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인생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 모세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실 때 이 모세가 어떤 중보의 기도를 드리죠? 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요. 중보자의 기도죠. 제사장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끝없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한 영혼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신저에게 가장 중요한 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내가 맡겨진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곡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왜곡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을 하면서 왜곡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서 왜곡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때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봐요. 저 메신저가 정말 메시지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메신저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 메시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메신저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눌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그 능력, 음부의 권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가 그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 어떠한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 능력, 그 공격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